1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 중에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마침내 드러난 권위, 마침내 드러나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 치유 사건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행하셨습니다. 안식일과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시간의 중심이고, 회당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어 함께 누리게 하는 공간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과 회당은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편으로 놀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까지는 얼마나 참된 복음과 연관성이 없는 말씀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전의 말씀과도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매 안식일마다 만족하고 있진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33절을 보시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며 놀랐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도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려고 했으나 안 돼서 체념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과 안식일에 회당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놀라야 될 대상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이었어야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논란보다 우선하여 그 시간, 그 장소에 더러운 귀신이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하게 앉아서 주인 행세하고 있음에 놀라고 한탄하며,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분명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랐을 뿐이지 그 놀람 이후에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고백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34절을 보시면은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이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곳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분명히 있었고 안식일과 회당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보다도 못한 신앙으로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귀신보다 형편없는 신앙의 상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신앙은 가버나움에 있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암담하지 않습니까?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이것이 그들의 상태였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저들과 다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무기력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고 치유하기 위해 마침내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8절부터 41절을 보시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 한 사람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1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의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부터 44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시고 한 지역을 고치시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고치길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첫 행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32절 그리고 3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36절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가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권위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으로 짓누르는 귀신을 향해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할 수 있으신 권위자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짓눌려 있는 질병을 향해서도 꾸짖어 자유케 하는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요즘에는 권위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으로 들려지는 시대입니다. 속된 말로 꼰대들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주장하는 단어가 권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권위라는 단어가 이처럼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특권을 누리는 데만 권위를 사용하지 그 특권을 같이 누리게 함을 위해 권위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처럼이라는 제목의 신학 서적도 출판될 만큼 권위에 대한 반감이 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권위 없는 자처럼 이 땅에서 바로 이 시기에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 시기에 권위 있는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권위 없는 자처럼 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되는 삶은 권위 없는 자다운 삶이 아니라 참된 권위가 있는 자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침내 드러내신 권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권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권위를 넘어 타인을 자유케 함을 위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권위를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함을 위해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지적인 무지로부터 자유케 함을 위해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영적 존재로부터 자유케 함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으며,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함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권위란 자신이 기득권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사용하는 힘이 아니라 고통받는 약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참된 권위입니다. 마침내 드러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절망, 두려움과 불안함에 얽매이지 않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함을 누리는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자유를 누림을 넘어서 자유를 얻은 자답게 자유케 함의 권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 시기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무자비한 아동학대의 뉴스를 듣고 우리는 피해 아동에게 연민을, 또한 가해 부모에게 분노하며 그렇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감정을 넘어 고통 가운데 있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유케 할 수 있는 행함이 우리 가운데 될 때에야 우리는 참된 권위를 누리고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림의 권위를 넘어 자유함을 누리게 함의 권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게 하며 확장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오늘의 하루, 또한 오늘의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두를 자유케 하는 권위, 그 권위를 아름답게 누리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참된 권위 누리고 또한 함께 누리게 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개인과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월요일 기도 제목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북극발 한파로 인한 강추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행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험악한 삶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선포되게 하시고 함께 누리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